성경적 정의로서, 성경적 정의로서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성경적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믿음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참 파도같이 또 소낙빛처럼 또 잔잔한 이슬처럼 또 시원한 바람처럼 그렇게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듣는 혼들이 참으로 영감을 받고 또 아버지 기쁨을 누리고 또 아버지 경이로움과 또 은혜를 누리도록 두고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과 또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이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즐거움을 저희 가운데 크고 넓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든든히 세우시기만을 간구하고 저희 안에서 자유롭게 또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로서 그런 확증을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누구나 다 성경은 생명의 책, 생명의 서신.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다 온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히브리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있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명령하기를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모두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고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통 생명으로 넘칩니다. 여러분이 잠시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를 쭉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생명의 빵, 생명의 권능, 생명의 길,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부활, 생명의 법, 생명의 냄새, 생명의 새로움, 생명의 약속, 생명의 뭐 생명의 소망, 생명의 관, 생명의 은혜, 생명의 영. 많다 그죠? 생명의 주, 생명의 온통 생명, 온통 생명입니다. 뭐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의 강 이러면 더 뭐 끝이 없죠. 우리 어디서나 생명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사건 상함 사망이지만 은혜는 뭐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선물은. 그럼 왜 이렇게 생명이란 말이 많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절대 확실한 것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일지라도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막상 새 생명을 얻었다는 크리스천들에게 생명을 얻은 신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넌 죽었다, 죽었느니라,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이라. 아니, 죽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 이제 구원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한테 뭐 계속해서 뭡니까? 예? 영으로 몸행키를 죽이면 살 일이, 뭐, 내는 그런 상태 죽었나니, 뭐, 이게 나는 그래서 십자에 못 박혔나니. 온통 반대로군요. 산 사람들에게는 계속 죽음을 선포해요. 계속 산 자들 향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전과 욕심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라, 뭐, 성령으로 뭐, 온통 뭡니까? 죽이라, 죽이라, 뭐, 죽었다, 이거죠. 온통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죽음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한 죽음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경에 죽은 여자 하는 거예요. 쾌락 가운데 사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죽음이에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은 여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교회가 이제. 살았으나 죽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그 행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그 죽은 믿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면 죄가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은 율법주의자가 있고. 죽은 율법주의자가 있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거 탕자의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은 아들이 있고. 그 지금 이 성경이 말한 죽음의 의미는 또 다르죠. 죽은 여자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예, 하수율법을 잘 지키는 그 죽은 율법주의자가 있고, 그 돌아온 아들, 죽은 아들이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있고, 이게 성경이 말한 죽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의사들은 심장이 멎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옛날에 심장사, 그래요. 심장사를 하지 말고, 죽음의 정의를 바꾸자. 그게 뇌사죠. 뇌파가 중단된 걸 죽음이라고 보자. 아니다. 호흡의 중단이 죽음이다. 호흡, 예. 호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육체적 죽음의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말한 죽음은 뭡니까? 첫째 죽음이란 것은, 뭐 심장사, 호흡의 중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고, 영이 본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몸은 본래 취해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정말 죽음의 정확한 정의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돌아갔습니까? 혼이 몸을 떠나서 영이 본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간다. 어디서 알아든지 모르지만 돌아간 거예요. 흙은 본래 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 어디로,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은 본래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영은 본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죽음을 돌아가셨다. 그럼 드디어 떠나셨습니다. 뭐가 떠났죠? 혼이 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떠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란 말씀이 바로 죽음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영이 떠났으니까, 돌아갔으니까 영이 없는 몸이 된 거죠. 그 죽은 것이죠. 그게 성경적 정의의 죽음이에요. 혼이 그 몸을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요.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고 해결책을 찾으러 들지만 성경은 이미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니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나이나 학문이나 인기나 직업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순서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예고도 없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수는 15만 5천 명입니다. 하루에 15만 5천 명이 죽고 1초에 2명씩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를 영접하지 않는 채 그렇게 죽었다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은 예수를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몸을 떠나도 예,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둘째,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뭐냐?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오프죠, 오프. 잘리는 거죠. 나뭇가지가 나뭇가지 오프 되면 뭐죠? 예, 그게 죽음이에요. 단절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육체적 죽음은 아닙니다. 다 누가 보면 15장으로 와서 24절, 32절. 아마 이 성경적 죽음, 우리가 만약에 흔히 다룰 때, 산 사람들이 죽음 이야기할 때, 제일 정확히 다룰 때, 예,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랬어요. My son was dead. 죽었어요. 과거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났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몸을 떠난 그런 죽음은 아니란 말이죠. 몸이 흙으로 돌아간 그런 죽음은 아니죠, 몸이. 관계의 단절이죠. 32절 밑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32절. 아버지가 그에게, 큰형한테 하는 말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죠. 예. 죽었었다, 이거. 죽었다. 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은, 집에서 나던 죽은 아들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 죽은 동생이란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교제의 단절은 생명의 단절입니다. 교제의 단절은 생명의 단절이에요. 이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를 내려준 좋은 예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가인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그 순간 죽은 겁니다. 이 의미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범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한 죽음이에요. 셋째, 죽음이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느니라. 아담의 운명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선고된 저주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고된 겁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사람의 물리적 육체적 죽음은 이미 죽음이라는 심판이 집행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죽음이 집행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음이 집행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너희가 죽었다 했어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할 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아담을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죄들 가운데 죽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죽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란 바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자들,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이렇게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로서의 죽음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자신이 뭐 아무리 건강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예요.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은 자들,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죄들 가운데 죽은 채 살다가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가치라는 의미. 그 모든 사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Passed on 했죠. 모든 사람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다 죽은 자들이죠. 넷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 대속을 통한 죽음이에요. 대속을 통한 죽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아담을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로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지고, 자, 베드레장 20절에 따르면 창세 전에 미리 정해졌고, 창세 전에 계시록 13장 관련하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죠. 그때 첫 번째 양이 죽었죠.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세상의 마지막 날 충만한 때가 이르러 여자에게서 나셨고, 로마서 5장 6절에 정하신 때가 되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졌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정하신 때가 되어 죽으셨는데, 그게 지금 갈무리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에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날 아담에게 다시 죽음을 선포하셨죠. 구약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용서를 하지만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이 아주 중요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아주 중요한 죽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을 통한 죽음. 성경이 말한 죽음이에요, 지금. 다섯째, 성경이 말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아담의 세대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고,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너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것은 느낌이나 직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예를 듣고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이걸 확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이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 살기 전에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했죠. 죽음은 모든 악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죄와 범법과 불법과 더러움과 악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죽음이에요. 판사들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죠. 사형수는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음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란 육신의 본성, 죄성을 지닌 몸, 아담으로 태어난 그 기질, 성질, 그 몸을 말합니다. 그 플래시를 말해요. 이것은 수련이나 금욕이나 교육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돼요. 그리스도 함께 죽은 진리를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본성과 재산이나 습관이나 기질, 성질 등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육신이 그 애착들과 욕심과 더불어 다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속에서 막 짐승 같은 확 일어나는 뭐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표현하는데 내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 한 마리가 살아있다 그러세요. 야수 한 마리가 살아있다. 이게 막 한번 설쳐버리면 말이죠.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다. 부글부글 끓고 막 자기 정상에 정신을 못 차린다.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러면. 나 안에 있는 짐승이라는 게 바로 옛사람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이 자기 그게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죽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진리는 믿는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줘요.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죽었으면 좋겠어. 또 살아났네. 죽고 싶어. 그렇죠.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죽었고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자신의 죽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자유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평강을 줍니다. 그 믿음은 평강을 줘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뭐 이 지위가 바뀌었다고 한계가 바뀌었다고 해결 이 육신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녀가 자기한테 어떤 능력이 많은 줄 알아요. 안수를 받는 순간에 전기까지 안 통하더라도 능력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 된다고 변한 거 없어요. 뭐 그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고 사람이 뭐 확 바뀌는 거 없단 말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뭐 지금 환경이 물론 환경이 변화되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점도 있지만 굉장히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겁니다. 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 자신 안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해결이죠.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죽음에서 출발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죽음에서 출발한다. 자, 성경에서만도 죽음입니다. 자, 성경이 말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잘 믿으셔야 돼요. 지금 듣는 이 순간에 이것이 마음에 다 와닿아야 돼요. 여섯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 우리 뭔가 죽었다 그랬대요.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의무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죽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구출 받았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습니다. 디스니울 그러죠. 디스니울 그래요. 로마 7장 6절에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것 안에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겨도 안 되고 율법에 따라 주님을 섬겨도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에서 구출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참 엄청난 말씀이죠. 이건 뭐 유대인들이 들어서 뭐 뒤로 까무러칠 말씀이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장 기본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에서 해방된 것은 그 율법이 폐기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방된 겁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예.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우리 자신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말씀에 이어서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고 전합니다. 죽으면 해방됩니다. 죽음이 해방이에요. 죽음이 해방이에요. 예전에 로마에 관한 책, 로마 이야기. 사실은 22권짜리 그 전작이 있는데 그걸 제가 사지도 못했는데 뭐 교수가 나보고 레포트를 제출하라면서 한 권으로 요약된 뭐 아주 좋은 로마 제국 회망사라는 책이 있다고 그거를 로마 레포트로 제출도 하고 다음 날 발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서점에 얼른 달려가지고 샀는데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내가 원본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러면서는 했는데 거기 주인이 보면요 자기 종을 이제 반역을 한다 그랬다 종이 해방을 달라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종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그걸 죽이면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걸 줬다 그래요. 죽음이 해방이다 이거예요. 죽음이 자유다. 죽음이 해방이다. 죽은 자는 뭐라고요? 죄로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죽으면 해방됩니다. 죽으면 해방돼요.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고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있다 했습니다. 세상의 주인, 지금 세상의 왕,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친구되거나 동화되거나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뭐 유혹하거나 흔들거나 할 수 없다 이거죠. 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다음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입니다. 철학이나 전통이나 규례 등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나 성례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원리로는 뭐 세상 법칙으로는 그렇지. 우리 세상에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세상 법칙 아시죠? 세상 법칙을 잘 알 겁니다. 세상의 처세술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맞죠? 세상의 원리라는 건 딱 하나예요. 모든 건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사는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너무 간단해.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되는 거는 난 나쁜 거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뭐죠? 세상 유치한 원리예요. 그럼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되고 따르고죠.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추구한 것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반대되는 원리예요.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모든 것이 자아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좋아 보이려고 그렇겠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 하면 세상 하루 편할 것 같아요. 고달플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고달플 것 같아요. 겉보기는 고달프고 실제 살아보면 편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한심하고 왜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렇게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맞아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죽음만이 구출이고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한 죽음. 일곱째 성경이 말한 죽음. 이게 최고 이제 끔찍하고 마지막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한 죽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에 걸쳐 둘째 사망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Second death, second death.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둘째 사망에 불호수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건 첫째 사망이고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 2장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예,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불호수에 던져진다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않도록 육체 사망 말고 이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 내가 이 둘째 사망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않는다.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망에서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그리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육체가 이미 죽었다. 육신의 정력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자유의 삶이고 참된 평강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알며 저희가 혼의 구원을 받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적 기질과 정과 욕심과 성격과 습관과 각양다양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다 처리가 되었음을 믿고 저희가 이제 부활의 생명,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늘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의 법에 이끌림을 받아서 차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 다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권능과 생명의 길을 따라 걷고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생명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복된 삶, 복된 나날도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를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